오늘 읽은 이 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여러 지파들에 대한 자손들의 계보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과 기준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위이시다 바위가 신성하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비유는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신문 기사처럼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시적인 표현으로 또 묘사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시는 또 시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다섯 사람이 등장하는 셈이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아니고 베레스는 아들이지만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갈미는 유다의 손자이고 훌은 4대손이고 소발은 5대손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지고 아들들이 되고 고집을 하면 역사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말은 유다의 후손이다라는 말과 오히려 그렇게 번역되어 오른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우리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원래 기록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이고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 헤스론의 아들이 갈매이고 갈미의 아들이 훌이고 훌의 아들이 소발이어서 1, 2, 3, 4, 5대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서 유다의 자손이 이렇게 이렇게 번성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소발의 자손들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훌의 자손에 대해서 또 5절에서 10절까지는 아스굴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이 소발은 주로 예루살렘 서쪽 지역에서 터를 잡고 번성을 해 나갔고 후울은 예루살렘의 남방 산지 지역에서 터를 잡고 번성해 나갔던 그런 유다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지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거처를 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참 오묘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그 당시는 처음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정착할 때는 이 예루살렘이 아직도 미정복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 헷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서 도무지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몇 번 시도해 보다가 도저히 너무 손실이 크고 감당할 길이 없고 또 헷 족속이 역사에서 말하면 북쪽엔 히타이트 제국의 한 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호전적인 또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이어서 쉽게 정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종족이 정복되는 건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거하기를 원하면서 요압을 비롯한 그의 측근 장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시온성으로 삼고 또 그것을 다윗성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직도 미정복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자손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 펼쳐져 살게 하신 것은 앞으로 전개될 먼 미래에 있을 왕국의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예정하시면서 그들을 그 주변에 살게 하셨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유다지파의 지역으로 늘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유다지파에서부터 출생해서 왕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예루살렘이 유다지파가 사방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곳이 되어서 안전한 수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할 만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예루살렘 주위의 비치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후에 진짜 예루살렘의 주인이 돼서 오랫동안 왕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지파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9절과 10절에 보시면 야베스라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이것이 유다 지파들이 가졌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신앙 형태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후손이었는데 이름이 이렇게 야베스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지게 된 것은 그 어머니가 내가 이 아들을 수고해서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수고라는 뜻을 포함하는 야베스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아들을 해산할 때 난산 끝에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여기 난산 끝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는데 그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환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게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덕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굳건히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세상 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지파로 우리가 기억될 만큼 이 야베스의 기도는 유다 지파의 신앙의 한 표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경을 내 지역을 넓어지게 달라는 말이 당신은 아마 목축하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 오늘 우리 쪽에서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서 생각할 때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말은 땅을 많이 차지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 한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께 빛과 소금처럼 살아서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감동을 주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지경이 영적인 지역이 넓어지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야베스는 내게 환난을 벗어나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환난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환난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무슨 국가가 있었을 때도 아니고 그랬을 때인데 원시 부족 체계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인데 그런 시기에도 환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환난 없을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TV에서 가끔 보이는 산속에 들어가 홀로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이 초원지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걱정 없이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삶의 환난은 항상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야베스의 경우를 보면 그 시기에 무슨 그렇게 환난이 많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도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환난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영적으로 핍박을 받는 또는 악한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처럼 저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간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환난이죠.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피해를 끼친다거나 마음의 신앙적인 시험에 들게 한다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환난을 면하고 살아가서 영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환난을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기 보니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벗어나면서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야베스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환난 다가왔을 때 모든 환난 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해주셔서 늘 영혼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집안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히 그 다음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특히 13절에 그나스의 아들들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그나스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웠던 갈렙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온니엘이 나중에 갈렙의 사위가 되고, 이 온니엘은 사사 시대가 되면서 최초의 사사가 되었던 그런 분이죠. 그렇게 보면 이 가문이, 그나스와 갈렙과 온니엘로 이어진 이 가문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처럼 왕족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는, 이 자손들은 매우 그 초기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기에 큰 공로를 세웠던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스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갈렙도 매우 탁월했고, 조카이자 자기의 사위였던 온니엘도 초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온니엘은 초기에 정복하기 어려웠던 산지 지역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산지 지역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용맹을 떨쳤고, 그런 초기 지역의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갈렙과 온니엘이 앞장서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를 완성시키고 사사 시대를 여는 일에 큰 공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름 없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대단한 신앙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적으로 남기는 것이 후손들인데, 이 후손들이 신앙의 명가로서의 맥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나스와 또 이 갈렙과 온니엘과 이런 신앙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것이 부모들이 그들에게 초기에 갈렙이라고 하면 대단한 지도자였으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무슨 큰 특혜를 베풀어주고 물려받은 것이 많고 그래서 큰 가문이 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자기의 딸이, 이 갈렙의 딸이 온니엘과 혼인해서 살림을 따로 떼내주게 되는데 남방지역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남방지역이라는 말은 사막지대입니다. 남방지역, 성경에 우리가 남방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우리 남쪽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지 못한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의 자꾸 배척하는 거 살 곳이 없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남방으로 갈수록 황무지이고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의 딸을 남방지대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 딸이 남방지역으로 살림을 나서 가면서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우물 하나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물 하나를 딸에게 혼숙간처럼 그렇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할 만큼 엄격하게 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매우 분명했고 매우 엄격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습을 하고 물려주고 그런 일이 결국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 내외, 사위 내외가 사사기 최초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초기 역사에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신앙의 자산을 전성시키는 일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24절 이하 말씀은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므온 지파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27절 말씀 끝에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여러 지역을 말씀한 다음에 다윗왕 때까지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다윗왕 때까지는 그 지역을 자기들이 다스렸지만 그 후에는 번성하지 못하고 점점 이제 세력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 실제로는 시므온 지파가 소멸되고 이 유다 지파에 다 흡수되게 되죠. 지역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나중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만큼 그렇게 흡수되어서 유다 지파와 하게 되는 것이 후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점점 축소되어가는 그런 지파로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큰 지파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지파로 역사에 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40절 41절 말씀에는 함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42절 43절 말씀에는 변방지대에 아말렉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런 지파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 시므온 지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꿈을 꾸는 이런 모습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